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더니 저도 어느덧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흐른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마도 성경에서는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알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했던 시간은 너무 짧았고 백성들의 불순종은 너무 빨랐고 그리고 또 적국의 압제는 너무도 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우리에게 배워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 사사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 말씀의 현장으로 가볼게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소라인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쫓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회복합니다. 그 뒤로 그 땅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경험으로 알았으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네요.
맞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것이에요. 죄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도망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거룩의 자리에서 죄를 짓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요. 그것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에 꼼짝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압제를 당한 기간은 7년이나 되었어요. 이들의 압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약탈 때문이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 모든 목걸이를 탈취해 갔고 양이나 소, 나귀와 같은 가축 역시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 숨었어요. 하지만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도 많았고 메뚜기 떼처럼 순식간에 달려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를 단순한 곤충 무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은 죄에 대한 징계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메뚜기는 사망 메뚜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요,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의 식물을 먹어치운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번식을 잘해서 암컷 메뚜기가 한 번에 300개의 알을 낳는다고도 하죠. 2020년 봄에는 동아프리카에서 이 사망 메뚜기로 인해서 남조선 서울의 10배 이상의 땅이 황무지로 변해서 큰 가뭄이 왔다고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이런 메뚜기 떼 같다고 표현할 정도라면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굶주리고 궁핍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가사에 이르도록 터지 서산을 멸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사는 이스라엘의 국경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는지를 알길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후회만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후회는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랬어. 그랬으면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며 나쁜 결과에 대해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후회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사라진다면 죄성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반면에 회개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어. 라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나쁜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후에는 나에게 초점을 맞춘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그 기준점을 맞춰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웠는지,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대가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것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죄의 결과로 인해 피폐해진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줄 사사를 보내시기 먼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사사기를 읽었을 때 기드온은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용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용기인 것 같아요. 지혜와 용기를 갖고 무서운 호랑이를 물리친 까치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까치와 호랑이라는 옛날 이야기인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옛날 옛날 깊은 산 속에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살았는데 오늘 유난히 배가 고팠답니다.
부르르, 오늘은 뭐 먹지? 멧돼지도 없고 사슴도 안 보이고. 오, 저기 나무 위에 까치가 있군. 저 녀석이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짹짹, 호랑이님 잠깐만요.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저는 말라서 뼈밖에 없어요. 먹어도 배가 안 찰 거예요.
말라서 맛이 없다고? 그럼 언제쯤 맛있어지는데?
한 이틀만 기다리면 제 몸에 살이 어덩텅하게 얼을 거예요. 그때 잡아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럴듯하군. 하지만 난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단 말이다.
그럼 제가 좋은 먹이를 알려드릴게요. 저 아래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기와 떡을 잔뜩 먹고 있답니다. 몰래 가서 그걸 먹으면 배가 든든해질 거예요.
사람들의 잔치라니? 고기와 떡이 있다니? 좋다. 까치 네 말대로 해봐야겠다. 만약 거짓말이면? 그땐 정말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는 까치의 말을 믿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와, 호랑이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어. 모두 모여 북을 치고 꽹가리를 울려서 쫓아내자.
사람들이 북을 치고 꽹가리를 울리는 모습을 본 호랑이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와, 시끄러워. 귀가 찢어질 것 같아. 도망쳐야겠다.
호랑이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까치는 놀리기 시작했어요.
짹짹, 호랑이님, 잔치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고기 맛은 보셨어요?
감히 나를 속이다니. 이번엔 정말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는 마을에서 쫓겨난 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까치를 찾아 다시 산속으로 올라왔죠. 마침내 까치를 찾은 호랑이는 으르렁 거리면서 말했어요.
까치야, 너 정말 간이 크구나. 나를 속이다니. 이번엔 절대 용서 못해. 내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버릴 거야.
당황한 까치가 대답했어요.
짹짹, 호랑이님 진정하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을 잔치가 진짜 있었잖아요. 다만 사람들이 호랑이님을 막았던 거니까요.
그건 까치 네가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뜻이잖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예요. 산 너머에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요. 살이 통통하고 움직임도 느려요. 호랑이님에게 딱 맞는 먹잇감이에요.
까치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염소 고기를 먹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염소라? 그건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너는 나무 위에 앉을 생각도 하지 마라. 알겠지?
네, 약속 드려요. 이번엔 진짜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호랑이는 까치의 말을 듣고 산 너머로 향했어요. 그곳엔 정말로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기뻐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 진짜 염소들이 있잖아. 까치 말이 맞았어. 이번엔 제대로 먹을 수 있겠군.
멀리서 호랑이가 다가오는 모습을 본 염소들이 소리쳤어요.
어머, 호랑이가 나타났다. 모두 도망쳐.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해.
오호, 도망쳐도 소용없다. 오늘은 너희 중 하나가 내 저녁이다.
그때 호랑이가 염소를 잡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본 개들이 씩씩하게 소리를 쳤어요.
멍멍! 멈춰라, 호랑이. 이 염소들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는 널 쫓아낼 준비가 되어 있어.
뭐야? 개들이 이렇게 많다니? 우와, 또 속았어. 까치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 모습을 본 염소는 호랑이를 비웃었어요.
어머나, 호랑이도 무서운 게 있구나.
개도 멍멍 짖으며 소리쳤어요.
멍멍! 다시는 이곳에 올 신도 하지 마. 이 풀밭은 평화로운 곳이야.
호랑이는 개들에게 쫓겨 혼비백산 도망쳤어요. 까치에게 또 한 번 속은 셈이었죠. 염소들은 무사했고 개들은 용감하게 그들을 지켜냈답니다.
개나 염소나 까치들은 혼자서는 절대로 무서운 호랑이를 이겨내지 못하지요. 그러나 마음을 모아 연합해서 호랑이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맞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서는 겁이 나서 추수도 제대로 못했던 기드온이 당당하게 적들과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져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보통 밀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껍질을 날려버리며 타작을 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좁고 우묵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몰래 몰래 했죠.
들키면 모두 빼앗길 테니까요. 몰래 몰래 했겠죠. 미디안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벌벌 떨며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기드온이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요?
큰 용사라는 호칭은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 포함되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비록 므낫세가 형이긴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더 앞세워요.
기드온은 그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고 기드온의 집안은 그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를 데리고 왕국을 세웠을 정도로 크고 강대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므낫세 지파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신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 이름을 잘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열두 지파의 이름을 붙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인데요.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모든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 요셉 지파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두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고 끌어들인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지파들의 이름은 단순히 역사에 나온 지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혈통을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이자 또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정말 용맹한 지파였고 삼손도 단 지파 출신이었어요. 거기에다 민수기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 그 숫자가 굉장히 많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단 지파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단 지파는 우상 숭배로 망쳐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요?
기드온의 물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기드온 너는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아마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도 뜬금없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버려 두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라고 하면 누구든지 놀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한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떠났던 거지요.
심지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기 바로 전에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모른 척했던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망해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드온을 격려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도 늘 지켜보시고 옆에서 기다리시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우리 옆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배워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드온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드온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벌 목사입니다.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네,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좀 용기를 얻고 뭐 살아난 일이, 좀 회복된 일이 있으면 좀 그런 일이 있으면 나눠줄래요?
저는 주변에 한 친구가 교회에 좀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친 아이고, 친구가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이제 같이 위로해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그 마음이 열려서 또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그런
기억이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우리 미수자매님은요?
저는 친구랑 많은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조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예언자매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주고 항상 응원해 주었더니 더 나아지고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들어주고 했더니 또 회복이 일어났네요.
네.
네, 귀한 나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 모아서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대표와 이어서 김미소 자매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북저선 형제 자매님들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끊어졌다. 너는 영원히 용납되고 용서받았다. 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우리 모든 북저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백예언자매님 다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우리 본인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소금이 뭐고 빛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갈 때 빛과 같아야 되고 소금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늬만 빛이라고 하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또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우리 예언 자매님을 읽어줄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빛이 빛되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밖에 버려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저는 오늘 나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은 세상의 실상을 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빛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캄캄한 밤은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곳이 안전한 곳인지 위험한 곳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요.
미소 자매님이 이야기를 너무 잘해줬어요. 어느 동굴에 떨어졌는데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뭐 지금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빛이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막 독사와 독벌레들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그쵸? 저는 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독벌레라니.
그러네요. 안 보이니 괜찮겠지만 불이 켜져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기겁하겠네요.
그걸 보는 순간부터 엄청 긴장될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르면서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이 꺼져 있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깜깜했던 우리 안에 빛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겠네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것 같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겠죠?
아멘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무늬만 빛인가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둠은 대단히 커 보이는데 나는 빛인데 촛불처럼 연약한 빛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기죽지는 말기 바랍니다. 촛불이라도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인데요. 작은 빛이라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의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 먹는 즐거움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소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을 로임 대신 준 적도 있어요. 소금을 영어로 솔트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로임을 영어로 뭐냐 하냐면요. 셀러리라고 얘기해요. 솔트와 셀러리는요. 어원이 같아요. 소금을 로임으로 줬다라는 거죠.
그만큼이 소금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네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잘 안 나잖아요. 음식 맛이 너무 싱거워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말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살맛이 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네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고 말하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도 연약하고 또 고독한 존재거든요.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금방 우리의 나약함과 고독함이 금방 드러나게 되거든요.
맞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금세 나약해져요.
아, 귀한 고백에 너무 고맙습니다. 맞아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강한 사람 옆에 붙어있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나약할 때는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마음에 그런 사람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야기 너무 잘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힘이 되어주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누가 자살할 때 왜 자살하느냐. 자기 주변에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을 못 느끼게 되니까 힘들어하다가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강한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해요. 약자 옆에는 안 붙어 있으려고 해요. 오히려 멀리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살만한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건데요.
그것이 제대로 사는 인생인 거죠. 누군가 죽으려고 할 때 나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진짜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불러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네.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와,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소금과 같은 존재로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희망을 느끼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피곤하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러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면서 나의 길을 가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의 길이지 우리 그리스도인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뒤로 제쳐두고 내가 1등으로 달려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1등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모든 사람을 뒤로 제쳐두고 1등으로 혼자만 달려간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나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손을 잡고 하려는 사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느라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소금으로 절여놓지 않으면 금방 상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니까 썩은 것 같아, 부패한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그냥 부패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니까 이거 금방 썩겠구나, 금방 끝장나겠구나 이런 절망을 느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아, 썩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무늬만 비치고 무늬만 소금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러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아, 미소자매님 귀한 고백에 너무 감사해요. 세상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똑같다면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서 세상은 과연 살만한 곳인가? 혹은 살만한 곳인가?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훈아 잘 살고 있구나, 예훈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인생 목표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와,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보이니까요.
아멘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성찰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희망이 되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삶입니다.
아멘.
혹여나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군가 일어나려 할 때 욕하고 저주해서 콕콕 밟아버리는 삶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랬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요. 세워주시고요. 또 살려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겠어요?
저는 오늘 나눔 중에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단어가 정말 가장 와닿는데요.
네.
세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자 빛을 숨기지 않은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는데
네.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워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와, 네. 너무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 예언자매님이 나누시는데 막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소자매님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삶 속에서 제가 과연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하고 있었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일을 잠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이런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런 일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손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갑자기 화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그때 이런 마음을 했으면 좀 더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빛이라면 그런 어떤 작은 어둠이나 그런 거에 크게 동요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밝게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그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웃으면서 괜찮습니다라고 하거나 그 퇴근 후에는 내가 세상 속에서 조금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도 또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귀한 나눔 감사해요. 참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이 예언적인 미소자매님 얘기 들었을 때 아, 작은 것부터 시작되겠구나. 작은 미소. 작은 네. 친절,
네.
작은 배려. 우리 모두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만 받는 그래서 무늬만 빛의 역할 하며 무늬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피곤하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외면하면서 나는 나에게를 가련다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함께 손을 잡아 함께 가려하고 그 사람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붙잡고 같이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